네, 동전 한 입에 자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참 묵상하고 있으면 참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구원이 임하여 그 기쁨을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합하여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또한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가 아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서로 그렇게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그려지고 또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면모가 나타날 때 저는 큰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변화, 특별히 이전에는 자기의 목숨을 살리자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이제는 그 목숨을 내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이 되어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그들은 얼어붙지 않고 당당하게 뜨겁게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베드로는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그 십자가 사랑, 놀라운 부활과 그 생명과 구원,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은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베드로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의 공로와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치 땅에 묻힌 씨앗이 흙을 뚫고 머리를 내밀며 꿈틀대며 싹 틔우는 그런 색사처럼 강인한 그 생명력을 내뿜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성도님들도 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마음이 꿈틀대고 복음으로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장이 작은 교회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영적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꿈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 또한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다가도 찌르면 깨우면 예수님 하는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가 앞서 했던 설교도요, 그렇고 앞으로도 그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과 공로와 부활과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가 만난 앉은뱅이에게 베드로는 여지없이 이 예수를 말하고 증거합니다. 은고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은도 없지만 금도 없지만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로 벅찬 그를 보면서 아, 나도 제자인데 나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고 싶다. 그처럼 진정성을 가진 제자로 살아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마음의 불을 지펴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수로 풍성하고 팽창되어져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 불타오르는 도전도 있었지만 제게는 한 인생, 이 앉은뱅이의 인생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반면에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구걸하고 있는 인생, 태어나서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곧 이 앉은뱅이의 삶을 마주합니다. 생명의 이름이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일어나서 기뻐 뛰어다니며 찬양하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삶의 변화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태어나서 한 번을 걷지 못한 앉은뱅이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지역의 왕초가 되는 것이 소원일까요? 당연히 일어나서 길거리를 활보하며 누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제 마흔입니다. 40년 동안 앉아 지낸 그의 상태와 그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의 인생 40년을 10년으로 쪼개어 봐서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10살까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희망과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겠죠? 친구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는 하지만 아직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10살에서부터 20살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좌절하는 마음과 자기를 다시 평가하는, 재평가하는 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정말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괜히 짜증나고 건들면 터지는 그 시기를 지나 곧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아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앉은뱅이가 되었을까?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나는 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실패의 원인을 부모와 외부에게 돌리거나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찾으려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20살에서 30살까지는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대한 방어 기제와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바람이 너무나도 무모한 것일 수도 있겠다. 아, 그냥 이 인생이 내 운명일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서 다른 방면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30살에서 40살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의미를 찾자. 자기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곧 성전 안에서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측해 본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자의 삶이 정말 소망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지배했습니까? 포기와 체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사회의 분위기에서 앉은뱅이는 정말 사람 중에서도 아주 별로인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과 종교적 규율과 자기들만의 전통이 지배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장애는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신체에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성전 안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그랬겠죠? 몸이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일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경제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종교에서도 버려지고 사회에서도 내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또 이런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출입구 앞에 이 앉은뱅이를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들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었던 친구들이었는지 아니면 구제를 담당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베푼 그 도움의 손도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출입구 앞에서 그가 구걸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뿐 그가 흠 없는 존재로 온전한 상태로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그 거룩한 성전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쭈그리고 손 벌리고 있는 그에게 돕고 베푸는 그 심정으로 동전 한 잎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들의 자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이 앉은뱅이의 앞에 놓여진 그 깡통을 치우게 하거나 그가 다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가 앉은뱅이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지금 예수로 팽창되어진 그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에게 베풀 은도 지금 내게는 없고 내가 지금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먼지만 가득히 나오지만 내게 있는 이것 부풀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찮은 나를 건져주신 이름이요 미천하고 비루한 나를 구원해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을 감동케 하신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벌떡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 보니까 공중으로 도약했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점프했다, 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송아지가 왜 태어나자마자 걸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괜히 일어나려고 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또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또 똑바로 걸으려고 애쓰지만 이 송아지가 대각선으로 가면서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앉은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송아지처럼 태어나면서 걸음마조차 한번 한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오래 사용하지 못하여서 위축되었을 것이고 그의 뇌와 척수와 신경과 그 연결에 된 상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송아지처럼 수십 번의 훈련과 반복적인 학습이 있어야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단번에 그가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보면서 단순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저렇게 뛰어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신체 회복을 넘은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품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생명력을 앉은뱅이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새로운 삶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학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앉은뱅이가 이 사실을 충만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보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동전 한 입의 자비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좋다라는 것을 그가 온몸으로 뛰면서 찬양하면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을 구원한 그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의 한계를 깨뜨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구제와 구원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도와야죠. 그러나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적 루틴이 되었다는 것이고 앉은뱅이도 돕는 사람도 너도 나도 다 체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나다니던 경건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를 단순히 구걸하는 자로 인정했을 뿐, 인식했을 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동정이나 습관적인 자선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이죠. 무심한 익숙함, 누군가 도와주겠지 않은 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사는 그들의 인생, 또한 이 율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그쳤을 것입니다. 외적인 경건과 내면의 무관심, 그들의 몸은 성전에 가까이 있으나 하나님과는 멀어진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변화될 수 없는 그 현실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만이 그 해답인 것을 모두가 느낀 사건. 구원의 의미가 모두에게 확장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은이 결코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없고 금을 가지고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은뱅이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조금 돈이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그의 기대를 깨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앉은뱅이의 이 삶에 있어서 필요는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앉은뱅이의 이 삶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전 한 잎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때론 나의 핵심적인 이 문제에서 벗어나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돈이 순간적인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안진뱅이에게 들려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삶에 개입하게 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정지되었던 멈춰졌던 그의 삶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흠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구제를 갈망하여서 사람에게 뻗었던 그 손이 이제는 주를 향해 손을 뻗으며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늘 어떻게 하루를 잘 버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갇혀 지내왔었는데 이런 것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 의미가 있다고 버티며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구걸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는 늘 받았던 그 동전 한 입과 사람들이 베푼 동전 한 입의 자비보다 예수의 이름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인생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음성에 부름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자의 삶은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던 이 제자들의 손이 안진뱅이의 삶에 닿을 때에 이 안진뱅이의 삶도 예수로 부풀고 팽창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저 남을 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동전 한 입 같은 그런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인생과 그 처참한 인생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으로 연장시키고 연명시켜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한숨을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존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벗어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함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동전 한 입의 그 자비가 아니라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전 미문 앞에서 동전을 구하는 그 삶으로 만족하거나 머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일으켜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체념하고 포기했던 나의 삶에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땅에 묻힐 내 인생을 하나님 그의 나라로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 지키기 위해서 구걸하는 소리를 내었던 우리의 삶의 내 입술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입술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 무엇보다 이 예수의 이름이 더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안에 팽창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에게 VIP와 내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